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이루며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급하게 살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카코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유럽에서 10년 이상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신 분인데 아프리카뿐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규모가 있고 이렇게 잘 준비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거나 뭐 코트디부아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책은 아니다. 분명 아닌 건 알겠는데 뭐가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역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고 초대교회 삶이나 초대교회 신앙과는 분명히 다른데 지금 벌어지는 교회 모습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뭐가 옳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뭘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름 사역을 잘 하시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뭐 나름 자기 사역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가까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와서 주변의 친구분들이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가 옳은 것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닌 것이 저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한 1년 전쯤에 카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카코 목사님께서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 쓸 때에, 이분에게 그동안 이제 눈에 덮여 있던 비늘이 제거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것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찾던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서 있고요. 이분 중심으로 약 40개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이한 분을 통해서 적어도 20개 나라 이상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고 특별히 이렇게 일어난 제자들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꽤나 어려운 지역들, 특별히 아프리카의 거의 북부 지역은 모슬렘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이슬람권이 공식적으로 100%고요. 모로코 이런 나라는 96% 이렇습니다. 그리고 에리트리아, 수단, 뭐 이렇게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은 적지 않은 모슬렘권입니다. 그런 나라에 제자를 찾고 또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같이 동역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또 이제 그들이 받고 또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이 방송을 빌어서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깊이 있게 계시되길 바랍니다. 카코 목사님처럼 지금 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주변의 신앙, 그다음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또 교계에서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듣고 있고 수많은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한결같은 고민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고민이고 또 반대로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 말도 되지 않는 뭐 이단들,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펴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수준의 메시지에도 넘어가는 어떤 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더 이상 강력한 외침이 되지 않고 복음 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도구든지 괜찮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이미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희미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는 삶이 회복된다고 하면 사실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 복음만에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다들 얘기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하면 초대교회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초대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우리가 정말 연구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대체 그들이 전달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가졌던 그 복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또 그들이 살았던 그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들이 달려갔던 그 방향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게 했고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과 재앙과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과 죄와 죄인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죄의 배경은 항상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인간이 범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됐다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는 인간의 문제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새 직분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 직분이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경제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여태 다른 뭐 관계의 문제이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100%의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관계해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살아나는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을 그분이 대신 사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일어났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상황을 넘겼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목숨에 늘 위협받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모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메시아냐는 거죠. 왜 예수가 메시아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찢기우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상에 흘리심으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모든 길을 여셨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승리하시는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영원한 속죄가 온전했다, 완벽했다, 주께서 받음직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주님은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공생의 모든 기관과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의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 즉 인생 가운데 인생이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에서 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메시아께서 여셨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짧게 부활에 관한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하겠다 이 말도 맞지만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전에 죽었었고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나를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속죄가 온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가 언약의 피를 드리셨는데 그것을 흡족하게 만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부활하셨다. 히브리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부활이라고 한 것은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는 다시 죽는 소생이 있고 죽음 자체를 이기신 부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소생한 겁니다. 다시 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리고 선지자가 살리신 그 모든 사람들은 소생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망을 이긴 완벽하게 이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적어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고 부활로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한 걸 보니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삼위 중에 제2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부활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셨고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7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 말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속죄가 만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속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속죄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속죄가 됐다고 믿는 그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결코 부활을 이룰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먼저 이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더 억울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도 차라리 망한 사람이 아니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가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바라고 있다면 더욱 불쌍한 자 아니겠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십자가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공의가 충족이 되고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부활이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온전했는지에 대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건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확정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신 사건 그것이 온전한 것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것이 온전한 것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실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부활 자체가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자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들, 일으키셨던 기적들, 그리고 이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정말로 믿을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로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보니 동시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보다 큰 사건입니다. 예, 그 부활로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확증이 되고,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거짓것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온전했을지라도 그 십자가가 온전함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 자체가 십자가가 온전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의 부활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지 않은 양, 그때도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기절하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완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있을 때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동일했던 그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건 환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집단 체면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구나. 부활 하나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을 사단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약화시킨 부분에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 부활은 또 한번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우리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산소망 즉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 그 사건 하나로 주님의 십자가를 확정하셨고 주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 자체를 확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옳았다. 그 모든 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십자가를 확증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장 근원의 문제인 중요한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니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직접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일들이 주인으로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부활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